아내와 보복 첫 번째 시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근데 크리스마스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지저스입니다. 그럼 마스는 뭐예요? 캐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 그럽니다. 영어로 메스예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워십 지으셨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워십합니까?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주시느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워십합니다. 자, 근데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 사람은 뭐 율법이나 계명을 행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계명을 지키세요. 계명이란 건 뭐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는데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세요. 네. 자, 그러니까 청년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낙타가 바느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무슨 일인지 다 알죠. 근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두 번에 걸쳐서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람들에게 있는 병을 고치니라 하면서 3년을 보내시는데, 그 이유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병을 치료하는 일들, 이거는 예수님 제자라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 하시려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뛰어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뭐 많죠. 또 세례요한. 근데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맡기지 않으시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몸소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에서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자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속한 그 낭독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으시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주어진 말씀이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시키는 사역이 개역개정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에는 good news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기쁜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소식을 good news를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 그 뉴스입니다. 물론 이 소식은 당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게 식민지로 잡히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의 말씀은 항상 시간을 초월합니다. 포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구원의 메시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 네. 죄, 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무슨 죄? 여러분이 이 질문에 사실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얼른 답이 안 나오죠. 성경에서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만 죄. 자, 큰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이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첫째,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근데 이 율법이 죄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율법처럼 하십니까? 계명에 미쳐서 주일날은 무조건 와야 되니까 오고 무조건 헌금해야 되고 무조건 이래서 옵니까? 이게 바로 율법에 묶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율법의 노예로 아직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예수님이 이걸 해방시켰어요. 자,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인간 사용 매뉴얼. 그러니까 사람은 이 율법이라는 이 매뉴얼 설명서대로 살아야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의도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누가 셀러폰을 만들었으면 그 셀러폰에 있는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이 매뉴얼대로 써야지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110볼트짜리를 220에 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식을 할 때 받은 것이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명령인데 근데 이게 간단하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항상 온전히 지키십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자, 다 지키다가도 또 잘 지키다가도 한 번이라도 한 가지라도 범하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가 밤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시는데, 막 이 정도면은 율법을 항상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는 다 지켰대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 그 사형 명서대로 살아야지 잘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회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의가, 이게 지켜야지 의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의는 이 사람들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천국 못 간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된 이유를, 자기네들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주셔서 포로가 되었다는 걸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고 심각하게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우리는 지키겠다 이제는, 라고 맹세한, 결심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613개의 율법, 지켜야 될 율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근데 그거 지키는 데만 급하다 보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인데 하나님의 사형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멍해가 되어버렸어요. 지켜야 하지만은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흉내만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율법에 사로잡히고 율법에 노예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사람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걸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거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답니다.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 못 지키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표하셔서, 사람은 율법을 끝까지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대표하셔서 본보기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대표로서 율법을 요구를 충족시키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느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랑카스터에서 그 모세라는 뮤지컬을 보게 됐는데 참 성경하고 너무 달라요. 성경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도 참 제가 마지막 장면 하나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하겠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막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이 적힌 돌판 두 개를 들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이래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다 하는 소리가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I will send my son.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 흰옷을 입은 그 사람이 아이들을 껴안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드라마에 막이 내렸는데 제가 요거 하나 때만 요거 하나만 보고서는 이 드라마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하고 또 율법을 해결하시는 예수, 율법과 예수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율법과 은혜의 만남이라고 그런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만남.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율법은 안 지켜도 됩니까? 그리고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율법에게는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죄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만 했던 그 두 번째 이유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라는 죄물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사람.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함인데 이 계획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또 1장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방언 아람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신 결과가 이제 누가복음 4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내용과 거진 같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근데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 속에 사는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보고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여러분, 어느 사회나 이 한구석에 힘들 삶을 살고 있는 이 눌린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눌리고 사십니까? 우리도 눌리고 살고 있습니다. 네, 돈 많은 사람한테, 권력 가진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눌려 삽니다. 여러분 지금 칼 이 사건 아시죠? 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참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자유를 줍니까, 사람이 이건?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온전한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온전히 쉬게 하시는 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쉬게 하시는 분. 자, 율법은 그래서 이 죄하고 항상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이 죄의 개념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노예가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가진 이 전기기구를 220볼트에다 꽂지 말라. 이거 꽂는 날에 너 죽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것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경고 말씀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시한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 결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은 포로가 됩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세상에다 내주고 그러면 세상에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의 원래 주인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한 것. 이걸 여러분 뭐라 그런다고 했죠? 이걸 회개라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리펜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 리펜트의 그 원어가, 히브리 원어가 뭐죠? 남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동사의 어원이 숨을 멈추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 숨을 다시 쉴 때 느끼는 그 편안함, 그 컴포트네스. 그러니까 다시 숨을 쉬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나함의 그 동사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편한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숨을 멈추세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 한번 숨을 쉬어보십시오. 누가 제일 오래 참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떠세요? 죽을 것 같다가 그냥 갑자기 사는 것 같죠? 포로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근데 남, 회개한다는 것은 이게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참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참 듣기 싫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돌아가서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숨도 못 쉬고 이 답답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왜 안 합니까? 우리를 숨쉬게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 보배의 날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은혜의 해를 희년이라고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희년은 영어로 주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일곱 번째 된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일곱 번째 된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다가 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7년 곱하기 7,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된 날을 희년으로 지킵니다. 자, 희년이 되면은 땅과 집이 원 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며 모든 부채가 면제됩니다. 여러분, 집 있는 분은 모기지 다 없어지고 크레딧카드 싹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이 조상에게 물려받았던 땅을 가난하기에 또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던 거 했지만 희년이 되면은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 희년의 정신이 되돌려 주는 것, 되돌려 받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당했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렇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년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에 팔려 우리는 세상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것은 죄, 사탄, 죽음, 그리고 어둠의 모든 세력으로 붙어서 당신의 백성을 도로 차지하시겠다는 선전포고예요. 그래서 보복의 날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잃었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계획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선포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성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 The Year of Grace, 이걸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는 원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다시 쉴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 입장으로 봐서는 잃었던 당신의 백성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 보복, 벤전스입니다. 보복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로 돌보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물건이 고장나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애프터 서비스에다 전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이 안 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다 연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은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선한 어린 양. 이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 뜻이 양이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그 평생을 그의 그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6절이 그래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선한 목자 예수를 따르면서 숨을 쉬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집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걸 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굿뉴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편안함, 그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아, 못 살겠다. 못 살겠다가 다 아, 정말 살 것 같다.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접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그러질 않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선포하래요. 왜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는 세상이 얘기하는 가난한 자하고 전혀 달라요. 가난한 자, 헬라어로 푸트추스. 이거는 무언가의 고통을 받고 아주 그냥 움츠린 모습을 표현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meek, afflicted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포함하지만은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하다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한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는 자기가 가진 돈을 항상 의지하기 때문에 누가 이 기쁜 소식을 들어갈 때 이 사람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부족한 게 없잖아요, 지금. 한편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나에게 있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주 철감하기 때문에 아 누가 내가 지금 당장 좀 힘들게 살고 있는데 누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아 그래?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가난한 자의 뜻은 이 계속되는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는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가난한 자의 뜻은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다시 말하면은 자기에 있는 연약함과 그 죄를 깨닫고서는 진정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가난한 자라고 하질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요. 여러분 가난하세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다 가난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네. 근데 여러분 마음도 가난하세요? 여러분 심령도 가난하십니까? 심령 가난하세요? 여러분 돈은 가난할 필요가 없는데 심령은 가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시오. 자,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 묶여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든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잡혀서 힘든 삶을 살고 있든지 또 지금 우리 세상에 포로로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포로로 잡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구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 어저께 끝났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자유스럽습니까? 네? 때 되면 빌라를 나오고 때 되면 페이퍼 써내야 되고 여러분 자유스러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불편함이 우리를 가난한 마음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구원받을 사람을 얘기해요.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도 준비할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God is about to do something special. Something really good. 이게 그 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시던 그 일이 이제 막이 오른다. Be ready to see.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참아했던 그 가쁜 숨을 다시 쉴 준비를 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예수를 워십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숨을 다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 소식은 그 무엇과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good news. 그래서 개혁개정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세상에 묶여 사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다시 주는 호흡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찬양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Worship Jesus.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힘든 삶을 사셔야 했던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다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함께 사시면서 모범을 보이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정신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